미월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려던 미국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어제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지난주 미 재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인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추가 제재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 이후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화상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공격적 행동에 책임을 물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과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전체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결의안들과 제재들을 북한이 어기는 데 대해 중국은 그냥 넘어가자고 주장한다며 지금 이 순간 안보리에서 나의 동료들은 북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전 미국 등 8개 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 일본과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은 이 공동성명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해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을 통한 결속이 과거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왔고 영내와 국제사회의 안전에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화상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첫 공식 회담입니다. 미국 AP통신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등 이른바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한 직후 정상회담이 열리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통신은 또 미국과 일본은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도발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일 미일 정상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안정의 주춧돌인 미일 동맹의 힘에 대해 강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공유된 인상을 진전시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기후위기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발에 따른 동유럽 위기 등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정상의 회담에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부부장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별도의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아날레나 베어부크 독일 외무장관과 만난 뒤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미국과 동맹들은 신속히 대규모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건너는 상황에 대해 줄곧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러시아는 미국과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로부터 신속하고 혹독하며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화와 외교를 한쪽 손에 들고 있고 갈등과 결과를 다른 손에 들고 있다며 어떤 선택지를 취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유럽 동유럽 내 긴장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아직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현재 결정적인 시점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이 제기하는 러시아의 침공 임박 주장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그런 주장은 그들 스스로가 군사적 성격을 포함한 대규모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8개 나라가 UN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무기시험 유예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선대 지도자들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8개 국가가 UN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UN 주재 미국 대사는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자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등 각국 UN 대사들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0일 오후 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사들은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을 포함해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려는 정권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unlawful behavior i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se launches demonstrate the regime's determination.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미국 외에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 일본,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 8개국이 동참했습니다. 8개국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해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며 발언과 행동을 통해 보여지는 이러한 결속이 과거의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왔고 역내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미국이 제안한 북한인 5명에 대한 안보리 제재 추가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We urge that the 1718 committee proactively support implement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dressing the DPRK.
이어 1718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의 이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기에는 지난주 미국이 제안한 불법 무기 개발 관여자들에 대한 제재 지정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국의 사법권 내에서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증진하도록 백지 수표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개국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고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제 조건 없이 의미 있는 관여와 외교로의 복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관련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역내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오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과 화상대담에서도 역내 안보를 해치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t is jeopardiz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The countries in the region feel very insecure about
북한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역내 국가들이 북한의 실험들에 대해 매우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내 국가들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원국들과 어떻게 대응할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응수했다며 안보리를 통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We have been clear from day one that we are willing to go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 the DPRK without any preconditions.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바이든 정부 출범 첫날부터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협상장에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북한이 대화하고 청취할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도 그들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항상 유효했지만 그동안에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영내에서 공격성을 높이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에 대응해야 하고 그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며 최근에 우리 제재 목록에 북한인 제재 대상 인물을 늘렸고 이를 1718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북한인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지정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20일 긴급회의 직전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유엔 규정상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추가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 이후에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에 책임을 물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과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o hold them accountable for their aggression. And that is an area where we have had some disagreement with our Chinese counterparts.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전체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결의안들과 제재들을 북한이 어기는 데 대해 중국은 그냥 넘어가자고 주장한다며 지금 이 순간 안보리에서 나의 동료들은 북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일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는 미국 측 제안의 채택을 연기시켰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무기시험 유예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열려있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겠다는 북한의 경고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거듭 분명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북한이 선결 조치를 전면 재고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한 비호의 논평 요청에 가정적인 상황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전제 조건 없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면서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일 열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보는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며 2018년부터 중단해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일본의 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20일 보도자료에서 이날 설리번 보좌관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일 동맹에서 핵심 현안과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의 경제 문제들에 대한 각국의 접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양측은 오는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 등을 논의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전화협의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협의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교부도 두 관리가 전화통화를 했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는 오직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만 진전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성킴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본부장의 전화협의는 지난 17일 미 한일 북핵 수석 대표의 3자 전화 협의 이후 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17일 성 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과 3자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 김 대표는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에 열려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북한의 경고와 관련해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외교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무기실험 재개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에리카 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0일 VOA의 논평 요청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외교적 관여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에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다른 당사국들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EU는 북한의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외교에 건설적으로 호응하고 비핵화를 위한 행동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EU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계속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북한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분에 포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주제로 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두 나라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그 밖의 대량 살상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돌아올 것과 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명은 이달 4일로 예정됐던 NPT 평가회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연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NPT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개최되는 NPT 평가회의는 당초 지난해 4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계속 연기되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공동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최근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재개를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겨냥한 단호한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공식 성명에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북한을 압박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미국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진 CBID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지만 정상회담을 전후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용어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성명에서 NPT와 IAEA 등 국제적인 핵 검증 체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는 성명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로서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 체제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IAEA의 권위와 객관성, 전문성, 독립성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일본과 미국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유지와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핵 기술의 모든 수출은 당사자들의 가장 높은 비확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명은 핵의 안전한 사용이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성명에서 핵 기술이 기후변화 도전과 UN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한다며 핵과학은 암치료와 전염병 대처 등 의료와 식량과 식수 안보에 대한 개선과 해양 정화에 기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핵 확산 금지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는 국가들이 평화적 핵 이용에 접근하는 데 대한 분명한 지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유예 조치를 철회할 것을 시사한 가운데 선대 지도자들의 생일을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전략 도발을 감행하기보다는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며 긴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110주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2월 16일 광명성절 80주년 행사 준비를 논의했다며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열병식 준비 장소인 평양 미림 비행장 등에 막사를 짓고 군용 트럭과 군인들의 이동이 분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군의 정례적 동계훈련 이외의 특이 동향을 묻는 질문에 행사 준비 활동에 대해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열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 김일성 생일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치국 회의를 통해 지난 2018년 4월 취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 철회를 시사한 데 따라 선대 지도자들의 이른바 정주년 생일을 맞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대거 동원한 열병식을 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ICBM 계열 미사일로 화성 15를 이미 시험 발사한 데 이어 화성 17을 국방발전 전람회 등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며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나 한반도 주변 영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아직 언급된 바 없는 화성 16 같은 신형 장거리 미사일이나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을 깜짝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기체계들을 점점 강한 것들을 한 칸 한 칸씩 보여주고 그 중간에 어떤 이제 선언적인 이제 관용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계속 긴장을 올려가는 방법을 쓸 건데 그 긴장의 정점이 어디냐. 정점은 분명히 ICBM 발사할 겁니다.
신 사무국장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 한 해 열병식이 두 차례 열리기도 했다며 김 위원장이 대외 메시지용 또는 내부 결속용으로 열병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열병식이 두 차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광명성절은 중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열병식을 통한 무력 시위 수준에서 긴장 수위를 높이려고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선대 지도자들의 정주년 생일 행사를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함으로써 북한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경제난으로 통치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 뾰족이 없는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대립구도를 부각하며 백두열통 혁명정신을 내세워 주민결속에 나서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통치력을 강화하려고 하면 뭔가 이제 수단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외부의 그런 엄혹한 현실 속에서 이걸 이겨내는 것은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혁명정신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북한으로서는 이제 유일한 불가피한 그런 하나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3월 한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북한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같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까지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4월엔 태양절 이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인 2012년 당 제1비서의 직함을 받은 11일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대된 13일까지 몰려있고 같은 달 25일은 인민군 창건 90주년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태양절 등을 계기로 군 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이벤트를 준비 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ICBM 발사 같은 노골적인 전략 도발에 앞서 대미 압박하도록 감행할 수 있다는 게 조 박사의 설명입니다.
8차 당대회에서 가까운 시일 내라는 국방 분야의 표현이 두 번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하나는 구사정찰 위성입니다. 또 한국의 누리호 발사가 5월에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한미의 연합훈련도 아마 3월 내지 4월에 지금 개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 대한 북한의 여러 가지 명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편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견제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또다시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류 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20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제재 만능론을 포기하고 실질적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고 대북 안보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나온 겁니다. 중국은 또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추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의 향후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다만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온 중국이 이번에 보류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의 유예 방침 철회가 자칫 중국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ICBM을 쏘게 되면은 굉장히 중국도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는 건 분명하고요. 또 ICBM을 쏘게 되면은 미국이 당연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더군다나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도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조한범 박사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은 타이완과 일본, 한국 등 역내 핵 보유 도미노를 빚을 수 있고 이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피해야 할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며 대북 전략은 인권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검증 가능한 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북한은 국제법도 외교도 인권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20일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한국군 포로에 대한 한국 윤한혁 감독의 다큐멘터리 버려진 영웅들, 잊혀진 영웅들 상영 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에 잡혀있는 한국군 포로들의 공경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light of South Korean prisoners of war held in North Korea has long been neglected. 이어 북한은 한국정 당시 포로로 잡힌 천여 명의 군인들을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감금한 사실을 아직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국제법과 외교, 인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북 전략이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기록에 대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우선시하도록 미 의원들과 계속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 정권은 거듭해서 우리가 그들의 말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안보와 책임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단합되고 단호한 태도로 굳건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은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오랫동안 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과 진실을 공유하는 것은 변화를 만든다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민간단체 파워스테이션 워싱턴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선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 반대를 촉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실의 피에로 토지 외교 담당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김정은과 김 씨 일가 그리고 공산주의 본성에 대한 엄청난 순진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주 동안 미사일 실험을 4차례나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것이 김 씨 정권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지 보좌관은 종전선언의 모순은 김정은이 적어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종전선언을 진실하게 추구하는 데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인권과 비핵화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격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됐지만 미국 정부의 개입과 목소리는 예상보다 약했다고 전직 관료들과 인권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유엔에서 주도적인 노력을 펼치고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 1년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김영권 기자가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4일 취임 보름째를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외교정책의 심장부인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며 인권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at must be the we must start with diplomacy, rooted in America's most cherished democratic values.
미국의 외교는 자유 수호와 기회 옹호, 보편적 권리 유지, 법치 존중,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한 대우 등 미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민주적 가치들의 기반에 시작해야 한다고 천명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특사를 반드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사 지명을 임기 내내 외면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거의 침묵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에 낙담했던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당시 B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촉진 등 많은 인권 사안들에 대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한 다국적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It will undertake multinational efforts. They want to work with other democracies.
하지만 특사 지명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 인권에 관해서도 지난해 연말 뒤늦게 일부 대북 인권 제재를 단행하고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목소리나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진정성 결여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구할 환경과 동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VOA에 블링컨 장관 등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특사 지명을 열망했지만 상원의 다른 고위직 인준 지연 등 국내 정치 환경이 지명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secretary Blinken and others have indicated that they are anxious to appoint
야당인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러시아와 독일 등 유럽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제재를 해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고위직 인준 표결을 반대하거나 연기하면서 병목 현상으로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심 지역인 중국과 일본 주재 대사가 이런 지연 끝에 지난달에야 인준이 겨우 통과됐고 한국 주재 대사는 아직 지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난관 속에 북한 인권 특사가 지명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 지도부의 대화 거부로 인권 문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ecause North Korea has declined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thus far, the human rights agenda has suffered.
궁극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선 협상이 필수적인데 미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부 안팎에서 이를 제기할 공간도 부족했다는 설명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와 지난달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비공개 회의 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인권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등 미국 정부의 다자적 차원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이를 전면에서 조율할 북한 인권 특사가 공석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북한 정권의 극도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국경 봉쇄 조치, 한국 드라마 시청 등 외국 문화를 접한 주민에 대해 비이성적 처벌을 강화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도입 등으로 훨씬 더 악화됐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를 강행하고 북한에 물리적으로 외부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시행해 북한 주민들이 어느 때보다 더 고립됐는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압박도 하지 않았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아무 성과가 없다는 게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김정은 정권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인권단체 탄압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런 압박을 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북한 인권은 텅 빈 구멍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에 관한 말은 무성했지만 행동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올해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He said he was going to put human rights back on the agenda, and I don't see that that's happened.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핵심 의제로 돌려놓겠다고 했지만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고 특히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전쟁 피해자인 한국군 즉 국군 포로와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언급하지 않는 등 미국의 전통적 가치보다 정치적 계산을 앞세웠다는 주장입니다. 인권단체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겉으론 탈북민 보호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탈북난민 추가 입국이나 중국 내 탈북난민 강제 북송 반대와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중국 압박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강력한 국경 봉쇄와 중국, 동남아 국가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따른 이동 규제로 탈북민 규모가 급감하고 상황도 위태로워졌지만 별다른 대응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대응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등 산적한 현안으로 북한인권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면서도 실무자들의 보다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the U.S. government continuing to support NGOs that endeavor to document.
가령 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 문서화하고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하며 나아가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22개월 동안 탈북 난민 입국이 전무했다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4명이 입국한 바 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과 단체들은 미국 의회가 인권 문제에 관해선 여전히 초당적인 입장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의지를 갖고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하면 인준이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의 추가 예산 지원과 유엔 내 북한 인권 문제 환기,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공조, 향후 북한과의 협상 의제 조율에 모두 북한 인권 특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사 지명이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판단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유엔을 통해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6천만 도스 지원 의사를 전했고 북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국가정보원은 오늘 21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미국의 대북 백신 지원 논의를 포함한 북한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자리에서 백신은 유엔이 제공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상당한 관심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김 대사가 백신 종류가 무엇이냐, 화이자냐, 모더나냐를 물어봤고 평양에 보고하겠다고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북한이 무기시험 재개를 시사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의 지원 요청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가 최근 북한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SAID 대변인실은 20일 북한이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노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북 지원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북한은 현 시점에서 북한이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필요와 지원 요청 여부, 미국의 국익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인도적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3억 1,375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 분야는 식량으로 전체 지원액의 절반을 넘는 약 7억 달러입니다. 이 기간 미국은 북한에 225만 톤에 달하는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의 마지막 대북 지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인 2017년 2월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를 하루 남기고 유니세프를 통해 홍수 피해 지원 자금 1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이날 VOA에 최근 북한이 조성하고 있는 정치적 긴장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상황이라는 두 사안의 뚜렷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올해에도 국제 지침에 따라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계속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는 약화한 한반도 상황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쉽지 않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스터 임 NCNK 프로그램 매니저는 대북 지원이 재개될 경우 특히 결정적으로 필요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취약한 주민에게 접근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취약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사나 프리먼 스포글리 연구소의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박사는 20일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아시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트로 박사는 20일 미국 기업 연구소가 중국 도전에 대응하기라는 주제로 연 화상 간담회에서 중국에 대처해야 하는 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처해야 하는 유럽의 동맹국들보다 훨씬 나쁜 입장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보다 타이완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마스트로 박사는 말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도 미국이 아시아에서 입지를 다지는 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국제 체계에서 미국 외에 가장 큰 다른 나라는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에게는 아시아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며 중국도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해 결정적인 무대에서 올바로 일을 처리해야 다른 모든 곳에서도 올바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미국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무대가 바로 아시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취약한 동맹국과 협력국을 방어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동맹국, 협력국들과 형성한 연합체에서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제압하고 결국 그 연합체 작동의 핵심인 미국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그런 면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타이완은 미국이 중국에 맞서 군사적으로 어디까지 나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타이완을 지켜낼 수 있다면 필리핀이나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도 지켜내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스트로 박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의 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관계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마스트로 박사는 인권 침해에 관여하는 나라들과의 관계 단절 등 미국이 문제가 있는 나라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그 이유는 항상 하던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트로 박사는 미국 정부의 절박감과 창의성 부족이 미국 영향력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부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저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6일 미 남동부 휴양도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소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 마라라고에서 탈북민 마영애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에 정착한 마영애 씨는 VOA에 공화당 제프 반 드류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초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계시는 플로리다에 다녀온 그것은 뉴저지 지역구로 있는 제프 반 드류 연방 하원의원을 지지하는 그 행사에 저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마라라고 리조트는 초호화 저택을 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골프 외교를 벌이거나 겨울 집무실로 사용하는 등 재임 당시 종종 뉴스의 배경이 됐습니다. 뉴저지주 지역 언론인 레이크우드 네트워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사를 소개하는 기사와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메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 40여 명의 제한된 인사가 참석했다고 보도했는데 붉은 의상을 입고 참석한 마영애 씨의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마영애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유튜브 채널에 행사가 열린 마라라고 리조트를 찍은 동영상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동영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물 현관으로 보이는 계단 위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자신의 얼굴이 들어가도록 직접 찍은 장면입니다. 사진에는 파란색 벽 앞에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포즈를 취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양 옆에 마영애 씨 부부가 서 있고 마 씨의 옆에는 드류 의원이 서 있습니다. 마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축하연회에 참석했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미세스 영예만은 노스 코리아 휴먼 라이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미세스 영예만은 비즈니스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 저에 대한 소개를 안 했거든요. 그냥 우리 남편이 악수하고 옆으로 비켜서고 제가 Hi, I am 영예마 하고 인사를 하니까 손을 내미시면서 악수를 하시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지? 이런 그 좀 놀라움과 함께 굉장히 그 당황했어요. 솔직히 참 많이 놀랬죠. 엄지손을 탁 이렇게 높이 드시고 사진 찍을 때도 그렇게 하고 찍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마 씨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5분이 채 안 되는 짧은 대화였다며 모두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김정은이란 단어를 5차례에서 6차례 언급했고 김정은과 친구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다며 짧은 만남이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 씨는 공식 채널을 통해 초대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 씨는 이번 초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보여줬던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50대 후반인 마영애 씨는 북한 조선인민군 531 선전대 배우로 활동했고 2001년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해 살다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5년간 미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는 마 씨에 대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북한인권운동가라고 평가합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서 수차례 시위를 벌였고 탈북민 운동가들을 후원했으며 북한인권위원회가 주관한 국군 포로 관련 행사에 패널로 참석하는 등 뉴욕과 뉴저지를 기반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의 탈북민에 대한 관심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서 시작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때 가장 높았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인 2005년 북한 15호 유덕관리소 출신 탈북민 강철환 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국제 행사에 탈북민 인권운동가들을 초청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정책연구기관인 부시센터를 통해 매년 미국 내 탈북민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1월 30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로 지금은 한국 국회의원인 지성호 씨를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장애인인 지 씨의 목발은 그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를 상기시킬 것이고 그의 위대한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감화를 준다며 지 씨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영혼에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탈북민 7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1시간 가까이 대화했습니다. 지성호, 정광일, 김광진, 이현서, 정용 씨 등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 경제학자,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탈북민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탈북민들이 자신의 사연과 함께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북한 주민의 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생각을 밝히는 기회여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영문자서전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저자인 이현서 씨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탈북 후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7차례나 이름을 바꿔야 했던 사연을 전하며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압박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So, Mr. President, please help us to stop the repatriations from China and give North Korean people
2019년에는 7차례 이상 탈북민들이 백악관으로 초청돼 같은 경험을 했었는데 북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매우 중시한다는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2019년 대통령 평생 공로상에 이어 지난해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다는 마영애 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탈북민을 초청한다면 기꺼이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달려갈 바이든 대통령 현 정권에서도 우리 한반도의 문제나 북한 문제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절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93년 1월 21일 프랑스의 마지막 황제인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루이 16세는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와 함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이로 인해 프랑스 왕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게 되고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받던 프랑스 국민들은 루이 16세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루이 16세가 군사력을 동원해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자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기에 이릅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외국 군대를 동원해 혁명을 진압하려 시도하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루이 16세를 처형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시민들의 저항을 누르지 못했고 결국 1793년 1월 2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1954년 1월 21일 세계 최초의 핵 잠수함 로틸러스호가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처음으로 진수됩니다. 프랑스 작가 줄베르네 19세기 공상과학 소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로틸러스호, 그 상상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틸러스호는 퇴역할 때까지 잠수 시간, 거리, 속도 등 모든 기록을 깨나갑니다. 이후 1958년 8월 로틸러스호는 북극해 만년빙 밑을 지나 그린랜드 해까지 가는 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북극점 수면 밑을 통과한 잠수함으로 기록됩니다. 1980년 항해 임무를 마친 노틸러스호는 1985년 미국 코네티컷주 미 군함 노틸러스호 기념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라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650,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